계시록 21번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심. 계시록에는 많은 삽입부들이 있는데 바로 7장이 그중 첫 번째 것입니다. 2장은 6장의 연속이 아니라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있는 삽입부로서 하나님께서 땅의 심판을 집행하시려는 때에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은 6장의 연속입니다. 6장 끝에는 여섯째인이 있고 8장 서두에는 일곱째인이 있습니다. 일곱째인의 열림은 일곱 나팔을 가져오며 그중 나머지 세 나팔은 대환란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두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구속받은 성도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것에 관한 이러한 삽입부가 여기에 나옵니까? 그것은 여섯째 인에는 다가오는 환란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대로 다섯째 인은 순교한 성도들의 원수 갚아달라는 부르짖음이요, 여섯째 인은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동시에 환란이 곧 닥칠 것이라고 땅의 거민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수많은 지진들과 여러 재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인이 떼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그 재앙들은 더 이상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재앙들은 모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거역적인 땅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의 징벌하는 손길은 땅에서 없어진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땅을 징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하나님은 땅을 계속 징벌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한 면이 타이터스와 그의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성의 회파에서 엿보여집니다. 그 파멸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주님에 의해 예언되었던 바로서 거기에서 주님은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이유,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거역적이라는 것과 이 종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때문에 타이터스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는 낡은 유대교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후 70년쯤에 이르러 주님은 더 이상 유대교의 거역과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용납하실 수 없어서 로마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멸시키셨습니다. 그 파멸은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을 수반한 무시무시한 징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세기에 걸쳐서 자연적인 재앙들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여섯째인 때까지 땅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될 것입니다. 여섯째인 때 그 재앙들은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땅은 진동하고 해와 달과 별들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일곱째인에 이르는 서막일 것입니다. 일곱째인이 집행될 때 그 상황은 무시무시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인이 열린 바로 그 직후에 첫째 나팔이 울릴 것이며 땅의 3분의 1이 불태워질 것입니다.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샘 위에 떨어질 것이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될 것입니다.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세게 침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땅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땅의 거민들이 여러 세기 동안 그분께 매우 오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땅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있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채소들과 광물들은 모두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히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달에는 공기가 없고 지구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지구 둘레에는 성경이 궁창이라고 부르는 대기층이 있습니다. 지구는 궁창을 가진 하나의 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런 식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지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급물들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와 햇빛과 물 등은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심판하시고 나면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기에 알맞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주님은 두 가지 전쟁,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전쟁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즉 내전들과 국제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이런 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곳곳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논문은 매년 리히터 지진계로 2도에서 8도에 이르는 지진이 대략 5천 내지 6천 번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관심하지 않으면서 너무 자기 만족에 빠져 살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그분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순교한 영혼들이 더 이상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는 때인 다섯째 인때까지 거듭해서 전쟁과 지진들로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때 순교한 성도들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원수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여섯 번째 인에서 올 것이며 그때 다가오는 환란에 대한 서곡과 경고로서 땅이 흔들리고 천체군이 세계에 내리침을 당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과 처음 다섯 번의 나팔은 시간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엘 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 2장은 어떤 일들이 주님의 날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구약의 예언과 함께 신약의 예언을 읽어본다면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주님의 날이란 주님의 진노의 날, 즉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재앙들을 수단으로 세상에 개입하려고 오시는 날을 뜻합니다. 주님의 날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구약의 몇몇 예언자들은 주님의 날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주님의 날이 매우 무서운 날일 것이라고 지적해 줍니다. 여섯째 일은 주님의 날 이전이 될 것인데 그것은 대환란 이전임을 뜻합니다. 대환란은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 네 번의 나팔은 대환란의 서막입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시동과 유사합니다. 먼저 점화가 켜지고 엔진의 시동이 걸린 다음 자동차가 달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섯째인의 경고 후 처음 네 번의 나팔이 대환란에 대한 서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운동은 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처럼 네 번의 나팔은 대환란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들조차도 심한 고통을 야기할 것입니다. 땅과 물들과 천체군의 손상은 여섯째인의 지진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막대할 것입니다. 여섯째인의 때부터는 아무것도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산의 아이와 천열매와 같은 초기에 이기는 자들은 여섯째인 바로 직전에 땅으로부터 이끌려질 것임을 신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과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 휴거, 곧 산의 아이와 천열매의 휴거는 여섯째인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람이 거하는 온 땅에 임할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여섯째인 이전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여섯째인이 펼쳐진 다음 바로 7장 곧 하나님께서 대환란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계시하는 삽입부가 나옵니다. 즉 그분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인을 치실 것이며 교회에 구속받은 자들의 휴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인을 침. 계시록 7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있는 삽입부로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동안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바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한 천사는 또한 8장 3절, 10장 1절, 18장 1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주의 천사라고 불리었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그분은 또다시 그 천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그들로 인해 매우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언과 그들의 현 상황에 따라 그들은 불신앙의 상태로 그들 조상의 땅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옛 종교에 집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상 그분께 대항하여 거역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경륜으로부터 주 예수님을 믿는 경륜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전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데서 주 예수님을 믿는 대로 돌아서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거역함과 완고함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세기 동안 품으셨으며 그분의 절대 주권에 따라 그들을 귀환하여 다시 국가를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정부는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 활동도 배제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 선교사도 선교사업도 수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은 그들이 끝날까지 불신앙의 상태로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지적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이심으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늘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약간의 신실한 이들이 있음을 아심으로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실제로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인을 치실 것입니다. 처음 네 번의 나팔 이전임. 첫째 나팔은 땅과 나무들을 해치려는 것이요. 둘째 나팔은 바다를 해치려는 것이요. 셋째 나팔은 강들을 해치려는 것이요. 넷째 나팔은 천체군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처음 네 번의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나팔들에 의해 수행될 초자연적인 재앙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인을 치실 것입니다. 특히 다섯째 나팔의 고통으로부터 땅 위에서 보존됨. 처음 네 번의 나팔은 오직 땅과 바다와 강들과 천체군만을 해칠 것입니다. 직접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바로 다섯째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은 특히 그들을 다섯째 나팔의 고통으로부터 보존하시려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음. 7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실 것임을 보는데 이는 열두 지파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대환란 동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사람들입니다. 도합 14만 4천 명의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마에 인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어떤 류의 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것은 땅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동안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두 배의 몫을 얻음. 우리는 6절과 8절에서 요셉이 두 배의 몫을 얻음을 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인 므낫세와 요셉은 두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요셉은 천년왕국 동안 여전히 장자 상속권의 두 배의 몫을 갖게 될 것입니다. 르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이었지만 그의 죄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으므로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기에서 맨 먼저 언급됩니다. 단은 빠짐. 계시록 7장에서 단은 빠져 있습니다.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에서처럼 여기에 계산에서도 단지파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에게 축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단은 천년왕국 동안 여전히 계수될 것인데, 이는 단도 주님의 구원에 의해 여전히 지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속받은 이들의 휴거.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의 추가에서 하나님은 다른 한 백성들, 교회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삽입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환난 동안 내내 그분의 구속된 성도들을 보존하시는가를 계시하는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인을 쳐서 땅 위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별들이요, 땅에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인을 쳐서 땅 위에 남겨 놓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땅에서 하늘로 데려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땅 위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수단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휴거는 단지 한 번에 그치거나 혹은 다만 한 종류만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두세 종류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교회 안에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땅에서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 이상 안에 있는 삽입부는 휴거시로부터 영원까지의 전반적인 조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달리 말해서 계시록 7장은 영원으로 끝맺습니다. 영원토록 온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그리고 어린 양의 목양하심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 이전에 시작된 구속받은 그분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휴거는 12장 5절에 있는 산의 아이와 1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첫 열매들을 포함하는 첫 번째 이기는 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섯째인 이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섯째인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험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집행되는 초자연적인 재앙들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그분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휴거는 11장 12절에 있는 두 증인과 15장 2절에 있는 나중에 이기는 자들과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수확 곧 대환란의 거의 전부를 통과하게 될 대다수의 민의들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어린 양의 목양하심에 영원토록 참여하기 위해 들림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9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라고 말합니다. 큰 무리는 모든 세대에 걸쳐 열국들에서 나온 구속받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이며 그들은 교회를 구성합니다. 각 나라와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들에서 나옴. 이 큰 무리는 각 나라와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들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로 사움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대활란에서 나옴. 장로 중 한 명이 구절에서 언급된 흐무리에 대해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언급된 큰 환란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큰 환란은 일반적인 의미의 것입니다.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란과 고난과 핍박과 질고 등을 통과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큰 환란에서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 있는 큰 무리는 모두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쥐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 겪은 환란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물줌으로서 얻는 만족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장막절에 사용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누림의 만족을 기뻐하였습니다. 장막절은 영원한 장막절을 누리는 이 큰 무리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성취될 것의 예표였습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음. 보좌 앞에 서 있음은 큰 무리에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림받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 앞에 서 있음은 인자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데 그것은 분명히 휴거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이 열린 직후에 언급되었으므로 그것 또한 믿는 이들의 휴거가 여섯째 인 이전에 일어나기 시작됨이 분명함을 암시해 줍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은 믿는 이들의 휴거 때부터 영원히 그들이 누릴 때까지의 광경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있음. 9절에서 우리는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옷은 복수형으로서 그들의 행위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희는 그들의 행위가 순수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함. 10절은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구원만을 언급하고 있는 큰 소리의 찬양은 찬양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임을 지적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인 큰 무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 15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와 하늘의 상태 안으로 곧 그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곳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막을 그들 위에 펴심. 또한 15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펴시려니 라고 말합니다. 그 큰 무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돌보심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 위에 자신의 장막을 펼칠 것인데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처를 그들의 거처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그분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 곧 우리의 장막이 되시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위에 장막으로 펴실 때 우리는 그분을 극도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이시며 그리스도가 극점에 이르도록 확대된 것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장소인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그분 자신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묘사된 그림은 21장 3절부터 4절까지와 22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묘사된 그림과 유사한 것으로 영원에 속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 16절과 17절은 그들이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봅니다.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아래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 양은 또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많은 샘물들에서 마실 것이며 많은 여러 가지 물들을 누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 1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불만족의 표시입니다. 생명수는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만족의 눈물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공급될 것이므로 눈물이 닦여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게 되고 오직 누림만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함. 11절과 12절은 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에 기쁨이 있다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이 구속받은 자들의 구원의 찬양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분은 땅의 백성들에게는 인을 치실 것이고 하늘의 백성들은 휴거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남은 자들은 인침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넣어주심으로 믿는 이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 이마에 표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남은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땅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데려가 짐으로써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한 돌보심을 누리면서 또한 어린 양의 영원한 목양하심을 누리면서 그 같은 영원한 상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인침을 받은 남은 자들은 보다 좋은 백성들이 될 것이나 우리는 가장 좋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유약하고 설익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가 익을 때까지 들판에 남겨두어 고통을 겪게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건, 곧 성숙과 여무는 것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익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서 데려가지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14장에서 첫 열매들과 수확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밭이 익은 후에 수확이 온다는 것을 명백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자라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양식이나 양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는 밭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양떼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고 성장을 위해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목초지 곧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목초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로 우리는 연한 풀들이 있는 푸른 목초지 안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신 연한 풀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부드러운 영양 공급을 우리 존재 안으로 섭취해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자라고 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자라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휴거를 위해 우리를 단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맞이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고 휴거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으며 그분의 임재 앞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곳 주님의 존귀한 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